믿는 사람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 두 가지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의견이 다른 우리 모두를 다 받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모두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의 일은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일만 얘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바실레야 투 데우, 이 헬라어의 바실레야, 영어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공생의 외침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말하더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과거와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더니 바로 그 나라의 삶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정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나라이면서도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이고, 또 우리가 들어갈 나라이면서도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다.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구나 우주에 있는 어느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파리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나라 한반도에 있는 나라 하는 영토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전부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굳이 영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우리의 마음이나 마음들이 모여 표현되는 생활 양식인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뒷받침하는 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다,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그때에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하나님 나라, 이 영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란,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와 대비시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나라를 세상 나라다 이렇게 말할 때에 먹고 마시고 하는 생계는 중요합니다. 정치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세 단어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대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것을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가 예수 믿을 때에 믿음이라는 우리의 그릇에 온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평강이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우리에게 누림이 시작되는 두 번째 단어가 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기쁨, 희락이 그 뒤를 따라 우리의 인생에 계속 이어진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첫 번째, 의는 본래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다. 죄는 불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는 의롭지 못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온전한 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당신에 가지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습니다. 의가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자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이지 의롭다 함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다. 사실은 완전히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은 아기를 보고도 내 새끼고 내 자식이니까 그 아이를 보고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다, 내 자녀다 하고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가 돼서 의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못된 짓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의가 있기 때문인데 이 의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있게 됐냐고요? 모르죠. 그분이 그냥 주신 겁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저는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의를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를 의롭다, 그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생각, 못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이 상실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의가 나에게 유효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줬다가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교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왜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 그들은 기분 나쁘다고 하지만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는 온전한 예수님의 의의를 은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의의다 할 때는 그 의의는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의인됨에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계속 머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 이 평강인데 우리가 본래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잘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예배하게 돼 있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도 문제 많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것이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우리도 사람과의 원수가 되면 불편하잖아요.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상대방에게 막 보복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감히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너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천당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잘 지내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아, 나는 안 그런데요. 난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날씨 더우면 짜증나요. 저도 짜증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막 안 좋게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화를 낸다든지 평생을 인상 쓰고 다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지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더 큰 것, 더 기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 할 말이 없고 도와줄 말도 없지만 제가 예배 오기 전에도 지금 몇 주째 교회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 남자 어르신 한 분 전화를 드렸더니 넘어지셔가지고 다리 힘이 없어서 예배 출석을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딸이 간호하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다면서 울고 있습니다. 전화줘서 고맙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오히려 저를 오히려 격려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 그런 삶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오면 내가 왜 이 집 딸로 태어나고 내가 왜 이 나이 먹어서 이런 고생을 하냐고 그리고 모든 것 절망 가운데 내 마음도 되는 게 힘들어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상황이 내 인생을 망치지 않아. 나는 지금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몸이 낫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올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 또 불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진 사람은 건강 잃을까 봐 걱정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만 생기면 될 것 같은데 돈 생기면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취직이 된 사람은 이제 취직 됐으니까 할렐루야 만세 하는데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잘릴까 봐. 학생들도 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나는 됐어, 목표를 이루어서 하는데 그때부터 고민입니다. 공부할 일이. 애기 낳으면 이제는 나는 됐어, 자식 생겨서 그때부터 키울 일이 걱정입니다. 사는 게 두려움이고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그것도 기분 나쁘고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이 망쳐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는 사람은 조건적입니다.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잃었다, 생겼다, 좋았다, 싫었다, 나중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뜹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희락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희락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처음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을까? 저 하나님께 감사할까? 저렇게 기쁨을 놓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보다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으니이다. 농경시대에 곡식 많이 쌓아놓고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새 포도주를 날마다 신선한 것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은 다윗은 그거 다 누려본 사람이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성경을 펼쳐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누워서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는 마음의 기쁨이 싹 생깁니다. 저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집에 좀 일찍 들어가서 그 TV를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파리 올림픽이 경기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 옆에 과자 봉지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눅눅한 오징어였습니다. 그거를 좀 짭짤하긴 했지만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 경기를 보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살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니. 그것도 세상에 저 모기도 아닌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경기를 내가 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오징어를 먹고 있다니. 너무너무 내 존재가, 이 실존이 너무너무 가난한 배. 내가 운동 경기하고 있는 건 내가 무슨 은메달 딴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엎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계속 내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내 정서를 만들어 가시는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희락,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평, 평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고 화평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의 반응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누림의 삶이에요. 뭘 먹고 안 먹고 때문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너 틀려서 우리 갈라서자 뭐 그런 낮은 수준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날이 저날보다 낫고 모든 날이 어떻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너는 이단이다 그런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수준 높은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성격의 삶이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세상 나라는 생계의 문제에 매여서 그거 좀 더 가졌다고 큰소리치고 내가 네보다 낫다 하고 날 우습게 보느냐고 그게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매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만은 그거 상관없이 네가 내 인생 어찌하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내 인생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여유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막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셔 충분해 그런 마음으로 막 자기 물건 가지고 야 이 사람들 이거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쓰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러는 모습을 자기들이 같이 막 누립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칭송했다 그랬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러고 쉽지 않은데 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마음이 쫙 열리니까 성령이 또 그들에게 역사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그의 마음속에 임하고 예수님의 주신 그 희락, 기쁨, 평강, 그 의가 있으니까 사람에게서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소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빗장을 질러놓고 그냥 난 먹고 살 거야 날 침범하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네 우리하고는 달라 하고 좋은 이미지를 칭찬을 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힘써야 하느냐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뭐냐면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삶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함께 같이 사랑하며 같이 살아간다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대문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주도적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고 덥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디 부서가 뭘 한다 그러면 시간 내서 가서 같이 밥 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나도 빠듯한데 돈 좀 아껴가지고 특별헌금으로 협찬을 해줘가지고 아이들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사주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애들 엄마 가서 땀 흘리고 힘들게 그렇게 하는데 그냥 막 우리 애만 챙겨서 우리 애만 막 배터지게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할 수 있는 것, 좀 더 좀 나누고 싶어 하고 챙겨주려고 하고 광고에 누가 어려운 일을 또 경조사를 겪는다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지만은 마음에 한마디라도 주님 축복해 주세요. 외롭고 슬프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내 기도에 한마디라도 주어보고 더 기도해 주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 그런 사람들이 점점 100세, 150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됐다 이제는 너 됐다 가자 그럴 때에 완성된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시골 마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저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 미용실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머리를 다 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연을 들어본 즉슨 그 교회에 한 50명 되는 남녀노소 합해봤자 작은 그 시골 교회인데 아이 하나가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해는 되지만 너무 안타깝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자고 권고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누군가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그 아이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걸 창피해하니까 아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너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머리를 깎자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미용실에 가서 다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모자 쓰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머리를 밀었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쭈뼛쭈뼛하면서 자기도 쓰고 왔던 모자를 벗었다. 그런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좀 고약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교인 중에 실제 있었던 일 아닌데 제가 원래 좀 못돼가지고 좀 고약한 상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꺾고? 그냥 지가 나오면 되지. 굳이 뭐 뭐를 왜 깎냐고. 내가 이 머리 기른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굳이 깎을 필요가 있냐고. 난 안 깎을 거야. 다 깎기로 합의를 했는데 너 깎아야지. 싫어. 난 안 깎을 거야. 자꾸 깎으라고? 나 교회 옮길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이 좀 거칠어지는 어떤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픈 건 지가 아픈 거지. 누가 아프래? 그리고 항암치료 하면 다 머리 빠지는 거야. 그런 게 뭐 창피하다고 안 나와? 믿음도 없이? 모자 쓰고 나오면 되지. 차라리 우리 모두 다 모자를 쓰자. 뭐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깎는 게 그것도 머리 미는 게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성들 그 오랜 세월 걸쳐서 긴 머리 그 머리 관련 그걸 다 밀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옮기지 차라리? 예? 하나님의 나라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귀한 일이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세요 하고 그의 치료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나라이고 나아가서 괜찮아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야 시간 내서 전화해 주고 문자 보내주고 제가 가서 챙겨가지고 교회 같이 데리고 나온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지만은 같이 머리를 깎아줄게 기꺼이 머리를 깎아줄 수 있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고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세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빗장을 가로질러 놓고 세상 나라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좁은 삶을 살지 마시고 먹는 것 이날 저날 나와 의견 다른 사람 때문에 쳐다보지 않겠다 나와 결이 다르다고 등을 돌리지 마시고 기꺼이 내가 양보해 주마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를 담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와 하나님과의 화평, 평강의 삶과 그리고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완성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예배 받으시듯 이 헌금 받으시듯 또 한 주간에 열려있는 씩씩한 한 시간 한 시간의 우리의 걸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서대문교회 남녀노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